의지가 남아있는데 특별히 의지가 인간의 의지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그랬죠. 학론파가 볼 때 아, 인간의 의지는 타락 전에도 능력이 있었고 타락 후에도 능력이 있다. 그래서 자기 능력으로 선한 것을 택할 수가 있다. 이것이 학론파의 생각이었는데 도르트 총대들은 그렇지 않다. 전인에 있어서 전인이 부패했고 그래서 전인이 무능력하다. 그래서 의지도 마찬가지로 무능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양에서 이 부패는 인류 모든 후손에게 전해졌다 이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담만이 이렇게 부패한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후산들에게 다 전해져서 후손들도 부패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후손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태어나는 모든 후손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후손은 이런 부패와 무능력 가운데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지금 그런 형편이 어떤 형편인가를 이제 사망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제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악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죠. 부패했으니까 악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죠. 기울어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하든 그 악이라는 것과 함께 모든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고 교정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사망에서 말하고 있죠. 그 인간은 자기 능력으로는 자기의 본성을 교정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본성의 능력이 남아 있지만 무능력하다. 그래서 이제 사항에서는 본성의 빛이라는 것을 언급해서 본성의 빛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서 뭐 우리가 그 아름다움과 아름답지 못한 것, 또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어느 정도 구별하는 듯한 것이 남아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구별하는 것도 사실은 온전하지 못하고 구별한다 할지라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의 온전하지 못함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5항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왜 주셨는가? 율법 주신 이유가 혹시 우리를 구원하려고 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5항에서 율법이 주어졌지만 율법은 오히려 우리의 죄를 저 증명하는 것일 뿐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5항까지 해서 그렇게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본성에도 능력이 없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면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이제 6항에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항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본성의 빛도 율법도 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메시아에 관한 복음인 화목하게 하는 말씀 또는 직분을 통해서 성취하신다. 이 복음을 통해 옛 언약에서도 새 언약에서도 믿는 사람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래서 이제 타락 이후에 인간의 형편을 4항 5항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본성의 빛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무능력을 증명하는 것이고 율법이 주어졌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증명하고 구원 얻을 수 없는 무능력을 증명한 것이었죠. 그래서 6항에 시작하자마자 따라서 본성의 빛도 율법도 할 수 없는 이것을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성의 빛도 율법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지만 인간은 구원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누가 구원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성취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시는가 할 때 두 가지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능력으로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또 하나는 메시아에 관한 복음인 화목하게 하는 말씀 또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이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말씀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함께 많이 언급을 하죠.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말씀이 전파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통해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기에 대하여 6항에서 이 복음을 통해 옛 언약에서도 새 언약에서도 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즉 이렇게 성령과 말씀으로 즉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새 언약에서만 즉 신약에서만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구나 옛 언약에서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 언약에서도 그래서 바로 옛 언약에서도 구약에서도 인류의 형편은 똑같았죠. 율법이 주어졌지만 어떤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시내산에서 주신 것은 율법과 이 도덕법으로서의 율법과 함께 또한 이 성막을 주신 것이었죠. 그래서 인간이 이제 오실 이 성막이 표현하는 바 나타내는 바 오실 메시아 그리고 그가 드릴 단번에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인간이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이제 6항에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이 능력 없는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믿는 것이 일어나는지 이 구체적인 이 회심의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오늘 10항까지 하고 12항부터 해서 다시 또 더 구체적인 것을 나누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면 이 복음을 어떤 이들에게 선포하시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복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먼저 선포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선포는 누구에게 있게 되는가? 어떤 이들에게 선포하는가? 여기에 대하여 7항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7항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의지의 이 비밀을 구약에서는 적은 이들에게 알리셨고 신약에서는 이제 백성들 간의 차이를 없애시고 많은 이들에게 선포하셨다.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 원인은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더 나은 가치가 있거나 본성의 빛을 더 잘 사용한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기뻐하심과 값없는 사랑에 있다. 그러므로 공로가 전혀 없음에도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이들은 이 은혜를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정해야만 하며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이들이 위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어미와 공의를 사도와 함께 높이 올려드려야 하지 호기심으로 탐색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어떤 이들에게 선포하시는가 하나님의 이 비밀을 누구에게 선포하시는가 해서 7항은 구약과 신약에 구분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적은 이들에게 알리셨다라고 말하죠. 왜 적은 이들에게 알리셨는가?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이 비밀을 알리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만이 성막과 성전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예외가 이제 가끔 있었죠. 그러나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알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었는가? 신약에서는 이런 민족들 간의 차이를 없앴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래서 이제 신약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 간의 차이를 없애시고 많은 이들에게 선포하셨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제 민족의 경계를 없애시고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시게 하시죠.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선포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구약에서는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나? 이스라엘 민족이 혹시 더 우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는 왜 물론 아시아에 조금 들어왔지만 그러나 결국은 유럽으로 가게 하셨는가? 이런 것이죠. 그래서 왜 민족이 왜 이렇게 어떤 민족에게 먼저 들어가는가? 여기에 대하여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더 나은 가치가 있거나 본성의 빛을 더 잘 사용한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기뻐하심과 값없는 사랑이 있다라고 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민족을 택하는 게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더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는가? 그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개혁 교회의 이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은 정말 인종 차별을 처음부터 정말 이른 시기부터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학론파는 이게 본성의 빛을 더 잘 사용하는 그런 민족에게 복음이 먼저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더 총명하고 더 괜찮은 민족에게 더 들어가는 것이다. 저 야만인들에게는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 같은 문명인에게 먼저 복음이 들어오는 것이다. 이런 사고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 개혁교회의 교리는 무슨 소리냐?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어서 무슨 어느 민족이 더 우월한 민족이 어딨냐라는 그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더 가치가 있다 이런 거 없다는 것이죠. 본성의 빛을 더 잘 사용한 것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죠.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냐? 하나님의 자유로운 기뻐하심과 값없는 사랑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지혜로움 가운데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어떤 민족에게 또 어떤 나라에 어떤 사람에게 선포하시는 거죠. 내가 더 뛰어나서 복음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들어오게 하셨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차이가 없이 하나님께서는 차이가 없는 그 인류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가치를 보고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유로운 기뻐하심과 사랑 가운데서 전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공로가 전혀 없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복음이 나에게 온 것조차도 공로가 전혀 없이 나에게 온 것입니다. 전혀 없음에도 아무것도 없음에도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이들은 이 은혜를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감사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래도 뭔가 괜찮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그래도 나라도 되니까 그래도 하나님 나라 유익하니까 나를 불렀겠지. 정말 그건 이상한 생각이죠. 죄인을 부르다가 어디다 쓰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신 가운데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한편 또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어미와 공의를 사도와 함께 높이 올려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구나.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이 인정이 있어야 우리에게 그 감사와 찬송이 함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호기심으로 탐색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기뻐하신 가운데서 이 택하신 것을 우리가 호기심으로 탐색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작정이 있으신데 그 작정 가운데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작정은 이러할 것이다라고 탐색하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교만한 행위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 뭐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 이런 걸 다루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게 되는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들어가는 것처럼 그게 아니죠.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호기심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저 감사와 찬양만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파랑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신 가운데에서 어떤 민족에게 또는 어떤 개인에게 복음이 선포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됐을 때 이 은혜를 그런데 다 받느냐? 복음의 선포가 있을 때에 우리가 전도를 했을 때 이걸 다 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은혜를 받는 이들과 받지 않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대로 이것은 미리 작정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그렇게 되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르심, 이 복음으로 이 부르시는 이것이 그럼 하나님께서 혹시 거짓말하시는 건 아닌가? 혹시 진정으로 부르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들려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하여 파랑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파랑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복음을 통해 부름받는 이들마다 진지하게 부름받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지하고 가장 진실되게 자기 말씀에서 무엇이 자신을 기쁘게 하는지를 보여주시기 때문이니 곧 부름받은 이들이 자신에게로 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에게로 와서 믿는 모든 이에게 영혼의 쉼과 영원한 약속을 진지하게 약속하신다. 네, 이 파랑의 답은 사실은 학론파의 주장 때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학론파는 하나님께서 진지하게 부르시려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에게 맡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가 택하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 있고 선택하시지 않은 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복음 자체, 이 복음 선포 자체의 진정성을 훼손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이 선택되지 않은 이들이라면 그래서 그들이 회심하지 않도록 작정 가운데서 그렇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외적인 소명을 그로 부르시는 것인데 그가 선택함을 못 받은 사람이라면 그에게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 없는 것이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차피 못 믿을 이에게 믿지 않을 이에게 왜 믿으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가? 그럼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의 진정성인가? 여기에 대하여 학론파는 그러므로 선택과 유기가 없다는 것이죠. 없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된 의지로는 제가 두 번째 줄 뒷부분에 있는 건데요. 계시된 의지로는 회심을 원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너가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숨겨진 의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작정된 의지로는 회심을 원하지 않는 것, 이건 무슨 의미 아니냐라고 학론파가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총대들은 복음을 통해 부름받는 이들이 진지하게 부름받는다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외적 소명은 언제나 진지한 부르심이다라는 겁니다. 이 부르심은 부르받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와야 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르심인 거죠. 하나님께 나아오라. 네가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부르심은 진정한 부르심인 거고 진실된 약속이신 것이죠. 그 자체가 그러합니다. 청대들이 볼 때 항로파는 불신과 죄를 하나님의 작정과 분리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 그러니까 인간의 이 불신이 하나님의 작정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명령이라는 건 진정성이 없는 명령이기 때문에 이걸 분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 자체, 누군가에게 명령하시는 것, 예수님을 믿어라, 뭐 선을 행하라, 이러한 명령 자체가 진실성을 가지려면 인간의 의지 자체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항론파의 생각인 것이죠. 그러나 명령 자체는 우리의 의지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총대들의 답입니다. 명령은 우리의 의지의 능력을 증명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명령은 제가 이제 여러분 말씀을 드리지만, 제 집안에서 제가 많은 명령을 듣지만 저희 애들 엄마로부터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지만 그게 명령은 명령이고 무능력은 무능력입니다. 양말은 벗은 후에 빨래통에 넣으시오. 그거 명령은 명령이고 그럴 때도 있지만 안 그럴 때가 더 많고. 명령은 명령이고 무능력은 무능력인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요구와 요구를 우리가 합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면 다 훌륭한 사람이 되었겠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론파의 하나님은 믿지 못하는 자를 어찌할 수 없으며 죄드는 자를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이 되고 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인간의 의지에 맡겨놓으셨는데 인간의 의지는 죄를 택한단 말이죠. 인간의 전적 부패 때문에 죄를 택하는데 항론파의 그 논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도르트 총대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한 항론파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나아가 항론파의 이런 주장이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보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에 이제 남겨놓으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보호받는 것처럼, 그래서 인간의 의지가 능력이 있어서 인간이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그를 택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말 사랑이신 하나님인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항론파의 주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면 확보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회심치 못하는 자들, 그냥 하나님께서 회심치 못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들도 구원하셔야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항론파의 이 논리가 하나님의 이런 공의로우신 속성과 사랑의 속성을 그러면 다 보호했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하나님으로 결국 맞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에게 성령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심인 거죠. 바로 그것을 통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자, 부르심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부르심으로 부르실 때 이 부르심을 받는 이들 중에 나아오지 않으며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구왕은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복음의 사역을 통해 부름받은 많은 이들이 오지 않고 회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 것이 복음 탓이 아니며 복음을 통해 제공되는 그리스도 탓도 아니고 복음을 통해 부르시고 여러 은사를 전달하시는 하나님 탓도 아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그 자신 탓인데 그들 중 어떤 이들은 경솔하여 생명의 말씀을 받지 않으며 어떤 이들은 받으나 마음속 깊이 받지 않으며 그래서 일시적인 믿음의 헛된 즐거움이 지난 후에는 다시 돌아가며 그리고 어떤 이들은 염려의 가시와 세상의 쾌락으로 말씀의 씨앗을 막아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 구주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르치시는 것이다. 복음의 사역을 통해 부름받았는데 부름받은 이들이 다 돌아오는가? 그게 아니고 많은 이들이 돌아오지 않고 회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복음 탓인가? 복음 탓이 아니라고 하죠. 또 복음을 통해 제공되는 그리스도 탓인가?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 부르시고 여러 은사를 전달하시는 하나님 탓도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누구 탓이냐? 부름받은 그 자신들 탓이다 하는 거죠. 인간은 인간의 그 죄 때문에 그 자신 때문에 그 자신의 죄 때문에 이것을 받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경솔하여 생명의 말씀을 받지 않으며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또 받은 것 같으나 마음속 깊이 받지 않고 그냥 겉으로만 받고 또 일시적인 방식으로 받게 돼서 결국은 열매가 없는 우리가 일시적 소위 일시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런 방식으로 그들은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것을 받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것을 받지 않는 인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인간들에게 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이들은 복음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복음을 받는 것, 그럼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10항에서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복음의 사역을 통해 부름받은 어떤 이들이 와서 회심한다. 이렇게 된 것이 믿음과 회심을 위한 같은 수준의 충분한 은혜를 가진 이들 중에서 인간 스스로 자유지를 통해 자신을 구별한 것처럼 이것을 교만한 펠라기우스 이단이 주장했다. 인간에게 돌려줄 수 없고 하나님께 돌려줘야 한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자기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듯이 시간 안에서 동일한 이들을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이들에게 믿음과 회개를 선사하시며 이들을 어둠의 권세에서 꺼내어 자기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다. 이렇게 하심은 이들이 자신들을 어둠에서 놀라운 빛으로 부르신 이의 능력을 선포하고 자신들 안에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사도가 성경 여러 곳에서 증언한다. 어떤 이들이 회심하는 것, 이것이 그러면 사람에게 돌려지는가? 아까 회심하지 않는 이유는 누구에게 돌려졌습니까? 사람에게 돌려졌죠. 왜냐하면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회심하게 된다면 그러면 또 그 사람에게 돌려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사람에게 돌려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믿음과 회심을 위한 그런 같은 수준의 충분한 은혜를 가진 이들 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A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이렇게 다 했단 말이죠. 다 똑같이 전해졌고 이제 너희들에게 달려있다. 너희들이 이제 자유주의의 그 능력을 가지고서 이제 복음을 택해라. 그래서 동일하게 주어진 같은 수준의 충분한 은혜 동일한 수준의 복음의 은혜를 주시고 이제 너희가 택해라고 해서 인간이 택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내가 택했으니까 나에게 은혜가 주어졌구나. 내가 이제 내가 택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런 식으로 인간에게 돌려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주장했는가? 바로 펠라기우스가 주장했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인간에게 돌려줄 수 없고 하나님께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구항에서 본 것, 즉 회심하지 않는 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복음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그 복음을 듣고 택하지 않는 것, 오히려 거절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의 부패입니다.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택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돌려질 수 없다는 것이죠. 원래 그것을 거절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바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을 즐거이 받도록 우리를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부터 자기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듯이 시간 안에서 동일한 이들을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그래서 외적으로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외적으로만 부르시는 것, 그러나 효과적인 부르심은 내적인 부르심인 것이죠. 내적인 부르심으로 불렀을 때 이들에게 부르시면서 동시에 믿음과 회개를 선사하시고, 내가 믿는다, 내가 회개한다가 아니라 믿고 회개하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이들을 어둠의 권세에서 꺼내어 자기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은 이들이 자신들을 어둠에서 놀라운 빛으로 부신 이의 능력을 선포하고 자신들 안에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지 않습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러 가는 그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 빛을 비추심으로 나타나셨잖아요. 빛을 비추심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정말 어둠의 길이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나타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빛을 비추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한 것이죠. 바로 그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놀라운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심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부르신 이의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다면 나는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찬송하도록,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자랑하도록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누구도 내가 내 능력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렇게 은혜를 입게 되었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 그래도 이 은혜를 입게 되었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항론파의 이런 도전에 맞서서 도르트 총재들이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기도하고 교리 공부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능력도 없고 오히려 본성이 부패하여서 주님을 멀리하고 도망치고 할수 있는 한 멀리 가려고 하는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찾아오시고 복음의 그 선포를 우리 귀에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들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빛을 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님께로 돌아서게 하셨으니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사는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께서 이 주신 이 빛을 늘 비춰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